반갑습니다. 생애비 방송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즐겁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오늘 하늘로서 내리는 안식일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시는 거룩한 안식일로 보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중나는 새를 보러 하는 귀한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쓸까 염려하지 말아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쓸 것을 다 아신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먼저 너희는 뭘 구하라고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열심히 진리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귀한 찬송을 우리 부르시겠습니다.
바닷물을 먹물 삼고 단어를 들은 말이로 하나님 사랑 기록에도 합묘사할 수 없겠군. 하나님 보신 사랑을 어찌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흩어져 살던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시 거룩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케 하시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셔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방송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동참하시는 각 개인마다, 가정마다, 그룹그룹마다 그곳에도 충만하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케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바르다
함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물 가운데 저희를 두시며 키우시고 또한 이 날을 잊지 않게 하셔서 저희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해 저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시간 성령님 오셔서 마음에 역사하셔서 저희에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과 합한 마음을 주셔서 이 모든 예배가 아버지께 간합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시간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아버지 축복 내려주셔서 저희가 그 말씀을 모두 받아들임으로 아버지의 형상대로 꼴진실은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해주시옵소서. 지금 시작한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시기만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은 설명하시기를 우리는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성질과 같은 품성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들도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거룩이란 말은 좀 자주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거룩이란 단어를 붙이고 우리들에게는 감히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에게는 잘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이상한 단어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거룩함을 쫓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자가 없다고 성경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습니다. 왜? 진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진리대로 우리가 따라 살지 아니하면 그것은 내 마음 가운데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하는 반역의 정신이 도사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결국엔 주님의 뜻대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지 않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설명하기를 우리는 진리로 구원받는다고 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성경의 두 줄기 강물이 흐르는데 하나는 복음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입니다. 복음과 예언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을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방법을 설명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의롭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서 그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의의 옷을 입는다. 의의 옷은 우리가 이 겉에 입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예언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는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길을 보여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마귀의 미혹이 무엇이며 마귀의 함정이 무엇인가 잘 알아서 피해서 거기에 넘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선술 쳐서 교회에 잘못된 예언의 이해를 뿌려놓고 잘못된 구원받는 방법인 잘못된 복음을 잔뜩 뿌려놨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에 가면 뭐래? 제 심한 얘기입니까? 잘못된 오류를 잔뜩 듣고 잘못된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것이 현실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아모스 4장 12절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그러므로 내가 이제 어떤 일을 행할 터이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어떻게 취급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깨닫고 그 알아차리고 눈을 떠서 이제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에 대해서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뜻입니다. 이제 계속 가보십시다. 아모스 4장 12절에 지금 이 말씀을 들었죠? 읽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하는 이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예비해야 될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해오고 계시기에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해오고 계시기에 또 무엇을 행하실 것이기에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야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치적이고 합리적이 아니겠습니까? 자, 아모스 4장 1절부터 3절을 봅니다. 아까 4장 12절을 읽었죠. 자, 이제는 그 앞으로 돌아가서 그러면 어떤 일을 해 오셨기에 또 거기에 또 기초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4장 1절로부터 돌아가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여러분 그 바산이라는 곳은 말이죠. 이 살찐 암소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암소들은 아주 게으릅니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놀고 먹는 것입니다. 풀을 잘 뜯어먹고 거기는 산과 풀이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암소들은 말이죠. 잡아먹는 육식용 암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북방 이스라엘은 나중에 아수리아 나라가 와서 정복하고 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포로로 끌고 가서 북방 이스라엘 열지파는 지금 그 자취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전부 다 세상에 흩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폰을 시켰어요. 다 이방 족속들과 다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씨를 없애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것이 아시리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 군대는 역사를 보면 아주 잔인하기로 이름이 있는 그런 군대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와가지고 정복한 그 적군들은 말이죠. 갈고리를 혀를 꿰었어요. 이렇게. 혀를 꿰어가지고 끌고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게 잔인한 나라가 아수리였어요. 그래서 너희가 너무나 말을 듣지 않고 너무나 배역하고 너무나 완악함으로 이제 할 수 없이 내가 너희들을 원수의 손에 맡길 수밖에 없다.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붙잡고 붙잡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눈물을 흘리시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요. 그래서 사람들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 그런 일이 정말 생겼습니까?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 이것은 뭐냐면 말이죠. 이 암소들을 잘 살찌게 키운 다음에 도살장에 데려가야죠. 그럼 도살장에 데려갈 때 어떻게 합니까? 그 큰 목장에서 말이죠. 그 다음에 그 나가는 길을 갖다 좁게 이렇게 쭉 만들어놔요. 그리고 소를 몰아요. 그러면 한 마리씩 그 문으로 좁게 만든 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반역과 그 죄와 또한 그들의 참으로 완악함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이젠 아수리아에게 맡겨서 그 열지파들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도록 주님께서 맡길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을 지금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6절부터 12절을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여기에 경제적으로 파탄시키세요. 경제적으로 어렵게 허용하세요. 그래서 그들의 이 일을 한가하게 했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들의 이윤을 한가하게 했어요.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했어요. 그렇게 했지만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하는데도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에게 비를 멈추어 기근입니다.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한 좁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어디엔 비가 오고 어디엔 비가 오지 않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같은 나라에서 북쪽에는 기근이 있고 남쪽에는 홍수가 있고 그렇죠? 요새 그런 일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고 미국에도 그러한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무엇입니까? 천년제입니다. 천년제를 다 허용해서 그들이 고생하게 해도 그들이 회개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들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회개를 감정적인 부르짖음으로 생각을 해요. 회개, 회개하라. 그러면 저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동성 기도합시다. 그러면 와, 주여, 주여 난리가 나요. 막 울고 통고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어떤 사람은 방언으로 회개 기도하고 어떤 사람은 노래 부르며 회개 기도하고 어떤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말이죠. 회개 기도합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감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 속에서 쥐어 짜내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나를 고치는 것이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근데 제 얘기가 아주 생소하죠? 어떤 분들에게는? 다시 하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법도와 우리에게 주신 깨끗하고 순결한 진리에 내가 맞지 않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버리고 거기에 맞도록 내 생애를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속에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죄악들이 있으면 그 습관들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죠? 또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지 아니하고 세속적으로 세상을 위해 살고 있으면 내 생애를 고쳐야 되겠죠. 내게 의의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직장이 있으면 직장을 포기하고 버려야 되겠죠. 그것이 내게 백만 불을 연봉을 준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뜻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잘라버리는 그런 것이 회개입니다.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 하나님 뜻에 맞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오실 때 주님을 만나기에 합당치 않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그런 내 경험을 방해하는 비즈니스가 있으면 전부 포기하고 끌어업고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우리의 회개입니다. 이것은 안 하고 어떤 데 보면 참 기가 막혀요. 예? 한 번은 장로님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지금 이 리커 스토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좋은 자리가 났습니다. 거기 옮기려고 합니다. 그 장소가 너무 좋습니다. 아, 목사님 해도 되는 거죠?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것도 질문이라고 저한테 물으십니까? 술 장사를 해요? 장로님이? 그리고 주님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했다고 하고 좋은 자리가 나와서 큰 수도가 났으니까 글로 옮겨서 더 많이 팔겠다고요? 정신 차리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우리 교회 목사님 와서 축복기도 해주시는데요. 그건 목사가 아니죠. 사꾼이죠. 장로님의 돈을 원하는 것이지 장로님의 영혼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렇게 얘기했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이 강병국이라는 사람이 어디 인기 없게 생겼습니까? 틀렸죠. 뭐 제가 뭐 사람들한테 다 뭐 인기 없고 잘 나갈 수 있겠어요? 이러니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파수꾼입니다. 올바로 얘기하고 올바로 회개하고 올바로 준비시켜서 여호와를 만나게 하는 것이 저의 직분입니다. 여러분이 싫든지 좋든지 이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라는 것은 말이죠. 그저 뭐 감정적으로 와, 주여, 난 죄인입니다. 주님, 아, 나 어디 갔다 왔어? 나 회개하고 왔지. 회개는 무슨 놈의 회개예요? 회개는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고 잘못된 생각, 잘못된 계획, 잘못된 동기, 잘못된 비즈니스, 잘못된 job, 잘못된 모든 것들, 잘못된 인간관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법도에 맞게 주께서 말씀하신 깨끗한 성경의 진리에 맞게 나를 고치고 뜯어 고치고 버리고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믿다가 여러분 멸망당, 불에 태워서 멸망당합니다. 이거 똑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게 하시고, 예, 기근이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예, 마실 물이 없게 천연재를 주는데도 사람들이 회개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풍재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자연계 천연계 질병들을 많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이 독을 뿌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파괴하는 자입니다. 사탄은 기만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막으시다가 너무 주의 백성들이 완악하고 너무 배도했으니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마귀에게 그들을 빼앗기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이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집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어떤 도시에는 10명의 의인들 때문에 그 도시가 아직 멸망당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행기가 떠가는데 그냥 떨어져 다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몇 명의 의인 때문에 주님께서 그 비행기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사실입니다. 나중에 하늘에 올라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생명을 보존해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연계 질병들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너희 중에 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온역재앙이죠. 고칠 수 없는 질병들을 말하는 것이죠.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략하게 하며 너희 진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온역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 좀 이제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이 아모스 4장 12절에 이제 내가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할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하라 하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나하나 단계대로 해오셨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람을 붙잡으시는데 붙잡으셨는데 더 이상 바람을 붙잡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젠 바람을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사방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붙잡으라. 천사들이 말이죠. 정말 놓을 수밖에 없어서 아 이젠 더 이상 어떻게 붙잡습니까? 하나님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다. 더 붙잡아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나의 피 이 영혼들 위해서 내 시간을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붙잡으라. 왜 바람 붙잡습니까? 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 여러분 인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은 옛날에 말이죠. 이제 뭐 가락지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도장 같은 것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형상이 새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촌농 같은 걸 이렇게 떨어뜨립니다.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이렇게 꾹 눌러요. 한참 누르고 있으면 그 인에 있는 도장의 형상이 거기에 박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친다라고 부른 것이에요. 그럼 인친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인친받아요? 진리로 인친받아요. 주의 말씀으로 인친받아요. 새벽기도 많이 한다고 인친받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배단이에요. 예?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하면 인침받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 가운데서 진리와 아주 상거가 멀고 전혀 진리와 맞지 않고 엉뚱한 사업 방식을 가지고 있고 엉뚱한 욕심과 탐욕을 가지고 있으면서 엉뚱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제가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렇게 인침받는 것이 아니에요. 인침받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주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 것은 전부 다 파서 도려내 버려야 돼요. 그것이 인침이에요. 그것이 인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속에 잘못된 진리가 있겠어요? 예수님 속에 오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속에 하나님 아버지와 다른 것이 있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의 요한복음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인치신 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면 14만 4천들은 어떤 일을 받았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면 그들이 그들의 이마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을 인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얘기해요? Truth as it is in Jesus.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은 진리. 예수님이 진리시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리고 예수님과 다른 어떤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진리로 인침받는 것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 그게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 맞지 않는 것은 다 오려내세요. 다 파내세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아파요? Yes. 고통이 있어요? Yes. 희생이 있어요? Yes. 굴복하고 엎드러져서 죽어야 돼요? Yes.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 자기 정욕, 자기 계획,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춰서 잘못됐으면 전부 잘라버리는 그런 모습.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가 와요. 우리가 저야 십자가 딱 와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십자가 지고 가면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 진다는 것은 내가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세상과 다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오늘날 통속적이고 세속적인 많은 교회 사는 것처럼 세상에서도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천국도 가고 그런 건 없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대로 똑바로 사는 사람들에게 재물의 축복을 줄 수 있습니까? Yes. 아브라함도 그랬습니까? Yes. 그러나 요즘에 이 마지막 시대 참 어려운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시여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또 계속합니다. 이제 자연계 질병들 온역이 생기는데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다.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림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타락입니다. 도덕적인 퇴락입니다. 교회 안에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었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깊이 타락한 교회의 내적인 상태를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내용들은 하나님의 애절한 호소입니다. 우리가 소리 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얘야, 글로 가지 말아라. 너 죽는다. 낭떠러지다.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예요.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 같죠? 하나님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약 성경도 가만히 읽으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원칙이 이 말세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다 적용돼요. 적용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기록들과 신약 성경의 초대교회에 기록한 기록들이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더 많이 적용이 됩니다. 왜? 주의 말씀의 원칙은 항상 똑같기 때문에. 아모스를 읽어도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2011년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지금까지 어떤 일을 했어요? 예? 천연제를 주시고 기근을 주시고 경제적인 파탄도 주시고 뭐 연병도 주시고 이것저것 계속 해왔는데도 회개를 안 해요. 회개를. 왜 그런지 아세요? 그들이 회개하는 이유가 있어요. 아, 내가 또 죄가 있고 문제가 있어? 양 한 마리 끌고 가면 되지 뭐. 아, 우리 집 뒤뜰에 양 염소 많이 있어. 염소 한 마리 딱 데리고 가지 뭐 조금 더 손해보지 뭐. 내가 절대 아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뭐 양 염소 가져가서 드리고 양 가져가서 제사를 드리면 내가 용서 받지 않느냐. 그들이 마음속에 할례받는 경험을 하지 아니하고 겉에 할례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사 드릴 때 양을 드리면 양이 그들을 구원하고 속죄해 주는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왜 할례를 행했습니까? 할례는 그 양피 끝을 베서 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내 속에 있는 죄를 버리는 것이에요. 새 속을 버리는 것이에요. 잘라서 버리는 것이에요. 예? 죄 때는 행습을 잘라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마음에 할 일 행하라.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회개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들을 이제 징책해온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때 그건 뭡니까?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서 서면 대체 끝입니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언도 심판을 딱 받은 다음에 끝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제는 너희가 내 앞에 와서 심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가만히 보십시오. 지금 아모스서에서 공부하고 읽은 이 말씀들이 이 세상에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까? 예스. 그렇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있습니까? 온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까? 예스. 제가 이제 미국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전하니까 한 그 필리핀 자매가 와서 한 얘기가 목사님 정말 그러면 패스를 캉 그러면 저는 필리핀에서 왔는데 전 필리핀으로 돌아가서 살면 되겠네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어요? 똑같아요. 여러분 미국의 경제적인 파탄이 올 때 한국 가면 살 것 같죠? 더 할지 몰라요. 똑같아요. 이 세상에 피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속에 피하세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피하세요. 하나님을 만날 예비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밖에는 우리가 앞으로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금을 사재 보세요. 여러분 성경의 야고보서 5장에 뭐라고 그러세요? 금이 앞으로 다 썩는다고요. 다 녹슨다고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숨는 경험을 하세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를 갖다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곧 닥쳐오고 있고 닥쳐왔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러므로 재난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하라는 호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온역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스. 수백 가지 온역이 있어요. 걸리면 약이 없어요. 많이 있습니까? 예스. 천연재해가 엄청납니까? 예스. 없는 게 없어요.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게 하셔서 마지막 심판하시는 마지막 언도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집행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이 아모스서에서는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상징적으로 보던 것이 진짜 우리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네 하면 그땐 끝이에요. 그게 바로 성경 예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담같이 거머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재밌어요. 이럴 때 예수님께서 오시는 일이 있어요. 여기에 말이죠. 악인들이 어떻게 해요? 산과 바위에 기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때문에 악인들이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달이 피가 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미국에서 동북부 주에 뉴 잉글랜드 주들의 피가 달이 빨갛게 빛처럼 되고 낮에는 해가 깜깜하게 돼서 정말 그 앞이 보이지 않게 되었으며 별이 막 떨어진 그런 그 예언의 성취가 실제 미국에 옛날에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보시겠어요? 이게 또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 징조를 보세요. 이번에 여러분 달이 피처럼 변했던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것도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점점 나중에 새빨갛게 변했어요. 예언의 성취는 그렇게 지나가 버리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 사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것을 알아보거나 들을 기회가 없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옛날 노아 때입니다. 노아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심고 거두고 장사하고 사고 팔고 뭐가 잘못이에요? 다 우리가 하는 것들인데 그 세상 일에 몰두하다가 하나님 심판 올 때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지 않고 그들이 다 홍수에 빠져서 죽었어요. 똑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여러분과 저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단독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Forget it.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들어가는데 심판날에 들어가는데 우리 중보자 없이 들어간다. Are you out of your mind? 예? 이런 건 영어로 해야지. 그래도 통하죠. 여러분 정신 나갔어요? 예수님 중보자와 함께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에요. 그걸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나 예수님 십자가 보혈을 믿었다. 난 구원받았다. 끝났다. 난 심판도 없다. 심판 다 지나갔다. 천만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잘못 가르치는 오늘날 교회들의 잘못된 복음이요.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오 심판이를 통과했다. 우린 정죄받지 않는다 말씀이 있어요. 그건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은 뭐냐. 심판은 다 통과하는데 심판에서 정죄받아 멸망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나 다 심판을 통과해야 돼요. 심판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우리의 대제사장 중보자로 삼으면 심판은 우리 편에 있어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기꾼을 어떻게 대변해 주실까요? 예? 거짓말장이, 죄 습관을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욕심꾸러기 탐욕스러운 자들을 주님께서 대변해 주실까요? 오 이들은 의롭습니다. 거룩합니다. 내가 이들을 데리고 하늘에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아뢰주고 천사들 앞에 우주 앞에서 우리를 변증해 주시는 분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의 회개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변화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굴복을 기억하셔서 예스 이자가 이렇게 나쁜 짓을 했는가? 그렇다. 이자가 악인이었는가? 그렇다. 죄인이었는가? 그렇다. 그러나 자 이제 하늘의 천사들이여 이자의 진정한 회개를 보자. 내 앞에서 흘린 눈물을 보자. 그의 굴복과 희생을 보자. 그의 거듭남을 보자. 그가 죄를 버린 사실을 보자. 이렇게 해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에 가시는 중보자가 필요해요. 중보자가. 디모데전서 2장 5절.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예? 사람들이 또 어디 가요? 고해 성사하기 위해서 누구한테 가요? 예? 신부한테 가서 죄를 고백해야 된대. 신부라고 그 로마교회의 백과사전에 신부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 신부는 말이죠. 교황이 죄를 사하는 그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교황이 주는 권세로 모든 사제들은 사람들에게 고해 성사를 받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도 신부가 용서의 직으로 결정했을 때 하나님도 그 용서를 받으신다? 그렇게 돼 있어요. 난센스예요. 여러분 엄청난 얘기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용서와 구원은 값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해야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애통하는 심령입니다. 두 번째,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정말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라고 나가는 겸비하게 나가는 애통한 마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성자들이 많죠. 성 어거스틴, 성 프란시스. 그렇죠? 무슨 뭐 여러 가지 성자들이 많아요. 성 베드로, 성 바울, 성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으니까 어머님 성 뭐 마리아한테 가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또한 성자한테 가서 대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대신 부탁하는 성자들이 있대요. 그건 말짱 거짓말입니다. 그것은 인간 이교에서 만든 우상 숭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한 분밖에 없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네. 자 히브리 4장 13절부터 16절 보세요.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동기와 생각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가 그 앞에서 우리를 감출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앞에서 감출 수 있겠어요? 세상에. 네? 하나님 앞에 서는데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아 여기 보세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대제사장 하나님 앞에 대신 서주시는 중보자가 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어떤 요구 조건을 충족하셨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됐냐 말이에요. 우리가 벌거벗은 상태에서 주 앞에 완전히 노출된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아야 할 텐데 예수께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무엇을 하셨길래 우리의 대표자가 되셨냐 말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예수님이 중보자가 하늘에 계시니까 담대히 주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항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주 앞에 나가고 하늘의 은혜 보좌까지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했어요? 모든 일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적으로 모르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런 말이에요. 죄가 없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 속에 우리 같은 이런 죄된 본성, 예?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 이 본성, 이 육체 이건 말고 깨끗한 천사의 육체와 본성 가지고 오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이런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런 본성으로 오셨는데도 그리고 우리와 같이 한결같이 같은 시험을 많이 받고 공격을 받았어도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 예수님은 우리를 아신다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왜? 우리 같은 그런 입장에서 인간이 되어 오셔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9개월 계시고 응애 태어나시고 왜? 여러분과 똑같은 길을 걸어본 다음에 우리를 어떻게 도와줄 줄 알기 위해서 어떤 유혹과 어떤 시험이 있으며 어떻게 죄를 승리하며 어떻게 성령을 받는 것이고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 예수께서 몸소 아시기 위해서 9개월 동안 뱃속에 계셨다가 태어나시는 아기로 탄생하신 것이에요. 이게 우리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체험적으로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도와주실지를 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죄의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있던 어떤 죄의 그 우상을 도무지 버릴 수 없어서 그것 때문에 자꾸 넘어지십니까?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나가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승리하고 버리고 완전하게 이스라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능력과 은혜가 주님께 있으십니다.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그분이 중보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2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천사의 본성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받으셨다. 아브라함의 본성과 그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육체를 취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천사의 본성을 가지신 것이 아니다. 천사의 본성은 죄 없는 본성이에요. 죄의 영향력이 전혀 경향이 없는 본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태어날 때 그런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신비예요? 신비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5장 7절부터 10절 보세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서 통곡하고 눈물로 간구하셨어요? 예스! 무엇 때문에? 예수님도 마귀의 공격과 시련과 그런 모든 죄의 유혹들을 승리하고 온전한 생활을 살고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하며 사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만 기도하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요. 당신 자신이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사신 것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어요. 예수님은 온 마음으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셨어요. 그는 절대로 죄를 허용치 않았어요. 죄가 발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는 허용치 않았어요. 마귀의 유혹을 절대로 마음속에 품지 않았어요. 그리고 승리하셨어요. 그 경외하는 삶 때문에 예수님은 이 기도가 들으심을 얻고 응답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네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네요. 예? 그래서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인 근원이 되셨네요. 도와줄 자가 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시련이 있고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있고 이런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깨끗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눈물로 통곡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모든 것을 채우려고 아시고 우리 형편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와줄 줄 알기 위해서 우리를 정말 이해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몸소 우리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살면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시고 죄를 짓지 않는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줄 줄 아는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이시여, 열두 제자들과 아니 한 120명 정도, 아니 한 500명 정도가 고린도전서 15장입니까? 그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 약 500명 정도가 그것을 보았다 그랬죠.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 말이죠. 그때 거기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생겼어요. 물론 올라가시는 게 너무 기가 막히지만 그러나 올라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할 때 그들은 무엇을 느꼈어요? 아, 우리처럼 육신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와 같이 몸을 부비면서 살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우리 대제사장께서 이제 하늘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이 생겼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기도할 때 안 보이니까 그저 뭐 기도문을 읽으면서 쭉쭉 기도했지만 이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주여 절 보시죠. 알던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니까 기도할 대상이 열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기도할 수 있게 됐어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로만 이해해요. 그러나 하늘에 승천하셔서 성소에 계셔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를 중보하시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으며 우리가 유혹과 시험당하고 어려움당할 때 어떻게 도와줄 줄 아시고 어떻게 턴을 하고 어떻게 천사를 보내고 어떻게 성령을 주셔서 어떻게 우리 죄인들을 이해하고 도와줄 줄 아시는 그분이 중보자 로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 기도가 달라지는 것이에요. 오 주여 십자가에 돌아왔으니까 감사합니다. 난 구원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의롭게 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주 앞에 기도하게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제사장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소에 대한 제도를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얇아요. 아주 기도가 얕아요. 기도가 깊지 못해요.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눈에 보이는 것처럼 대제사장이신 중보조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에요. 진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마지막에 설자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아십니까? 그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도 그들의 용서의 경험이 철저하고 그들이 죄를 너무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계명 앞에서도 죄책감이 없이 설 수 있는 의로운 사람들을 주님께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지막 교회예요. 그들을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설명했어요.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는 어떤 그 내용에서 그 말씀을 했어요? 짐승의 표에 환란이 오는 그 예언을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바로 그 절이 나와요. 앞으로 우리,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세요. 큰 어려움이 올 것입니다. 사고팔고 하게 하지 못해요. 먹지 못하고 목마르게 만들면서 위협하고 하면요, 그거 견딜 자들이 많지 않아요. 마귀는요, 6천년 동안 사람들을 꼬이고 멸망시켜 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사람들에게 가장 잘 먹히는 기가 막힌 방법을 그가 하나 알게 됐어요. 그것은 경제적인 핍박이에요. 그걸 마지막에 하는 것이에요. 과연 누가 설 수 있을까요?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만 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자만 그것이 가능해요. 예? 앞으로 돈 없이 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진리대로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잖아요. 짐승의 표를 안 받잖아요. 그러면 사고 팔고 못하게 해요. 쌀도 못 사요. 그로시스토리에 가요? 못 가요. 예? 이런 일이 곧 다가와요 앞으로.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만 믿고 신뢰하며 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현금 없이 크레딧카드 없이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무엇을 주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양식과 마실 물을 보장해 주세요. 누구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의로운 자들에게 그들을 높은 반석에 놓을 것이요. 내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고 내가 마실 것을 보장해 줄 것이라. 하늘에서 만날 먹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말이죠. 생명강수에서 물을 떠다가 우리한테 갖다 줘요. 이런 기적들이 생겨요. 그렇게 안 하면 앞으로의 마지막 환난과 핍박을 견딜 자들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키우셔야 돼요. 믿음을. 지금까지 여러분 편하게 잘 사셨죠? 그렇죠? 렉서스 몰고 BMW 몰고 좋은 차 몰고 편하게. 그리고 비가 오면 교회 안 가고. 그렇죠? 또 눈이 조금 온다, 좀 어렵다, 좀 춥다 그러면 집회 안 가고 생애비 왔어? 그 좋은 말씀들 많이 하대. 오늘 날씨가 안 좋아. 오늘은 자자. 그렇게 하시고 참 편하게 지내셨죠 지금까지. 그렇죠? 안락하게. 이제부터 그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말과 함께 달려야 되고 굉장한 정말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이 옵니다.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걷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예수님과 함께 300년 동안 동행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과 아주 가깝게 익숙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난 구원받았다, 난 끝났다, 나 아무 필요 없다, 주의 계명 지키라, 난 소용없어, 난 이미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구원받았는데, 그런 식으로 여러분 원하면 마음대로 사십시오. 여러분 원하면 마음대로 가십시오. 그렇게 해보십시오. 여러분 희생도 없고 굴복도 없고 죄를 끊어버리는 것도 없고 죄악적인 것을 끊어서 포기하는 것도 없이 그냥 예수께서 피로 속죄하셨으니까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원하시면 그냥 가십시오. 쭉 가시다가 똑 떨어질 텐데 그때 불에 다 죽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복음을 성경대로 똑바로 믿으십시오. 진리대로 똑바로 믿으십시오. 진리로 거룩하게 되십시오. 진리에 맞지 않는 것을 다 잘라버리고 변화함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대제사장을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우리 같은 형편 가운데 승리하셨어요. 죄를 짓지 않고 승리하는 경험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도와줄 줄 아시는 중보자가 되신 것이에요. 히브리 7장 22절부터 26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다시 읽는 것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이게 어휴 어떻게 합니까? 안 됩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굴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Willing to be willing. 그것은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도록 내가 기꺼이 원하는 것입니다. Willing to be willing. 그런 마음을 내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어떠한 기적도 행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가 되세요. 히브리 8장을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을 하신 줄 아십니까?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8장 9절 10절 히브리서 또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저희 열조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저희와 세운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저희는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저희를 돌아보지 아니하노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돌비의 계명을 기록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계명을 새겨주세요. 그거는 주님의 계명과 명령과 뜻과 일치되고 조화된 마음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좋은 동기를 심어주시고 좋은 소원을 심어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세요. 그것을 예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은혜는 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중보자가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해주는 능력까지 다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은혜라고 불러요. 은혜, 은혜라고. 아. 요한일서 3장 20절부터 24절에 보세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우리 양심이 알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간음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거하지 않습니다. 탐내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 거기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읽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계명이 사랑 안에서 저절로 지켜지는데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해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이렇게 말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우리 행동으로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공로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우린 구원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계명과 일치된 마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런 자를 주님께서 자 봐라 내가 이들은 영원히 살게 할 것입니다 라는 중보자로 하늘 우주에 우리를 소개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아모스서는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돌이키시고 돌이키시며 참으시다가 이제는 할 수 없어서 마지막 심판을 베푸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가?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백성들을 깨우고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 교회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설명해주고 의롭게 되라고 설명해주고 회개라고 얘기해서 곧 오신 주님의 재림과 세상에 있는 재난들을 얘기해주면서 빨리 마음을 준비하고 죄를 없애라고 설명하고 호소해주는 음성이 교회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 보실래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교회에 교인들은 많고 교회들도 많으나 참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고갈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헐떡거려요. 목말라하고 양식이 없어서 굶주려요. 왜? 영적인 양식을 올바로 성경 말씀 진리대로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치 못하는 것이에요.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않으니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이미 그렇게 살면서 타협해서 세상에 살면서도 나는 구원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과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아모스 9장 8절부터 12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세요.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체질하실 때 알곡이면 단 한 알도 떨어지지 않아요. 다 구원하실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굴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살 마음을 가지고 살면 주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거나 실족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여러분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우린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불러야 돼요. 예? 여기 보세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 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여기 날 부르소서 여기에 있는 이 내용은 말이죠. 영어 찬송가에 있는 찬송대로 부르면 더 은혜가 있어요. 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저 앞에 나가서 중보자시오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시오 이제 압니다. 마지막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야 합니다. 나를 중보해 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고 나와 함께 들어가 주십시오.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고 손을 듭니다.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Pass me not, O gentle Savior. 은혜롭고 부드러우신 구세주시여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의 찬송이 찬송이에요. 저는 자주 제 마음 가운데 흥얼거리며 이 찬송을 부릅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나쳐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과 저 같은 우리 존재요. 없어져도 아무런 문제 없어요. 이 우주에 우리가 없어도요. 표시도 안 나요. 우리 구원 안 받아도 돼요. 예? 뭐 우리 없으면 하나님께서 복음 사업 끝나지 못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표시도 안 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것이지 저는 매일 그 특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멸망당할지라도 내가 사는 삶은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여러분과 제가 뭐 영원히 살고 안 살고 그거요. 표시도 안 나요. 먼지만도 못하기 때문에 우주에 비해서는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태어나서 주님 깨닫고 진리라고 사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해받고 계시고 마귀한테 고소받고 있고 사람들이 맨날 잘못되면 아이고 하나님 원망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와 길을 올바로 전해서 다른 영혼들이 하나님을 똑바로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생의 목적이요. 전 그 위에 살아요. 나중에 내가 멸망당해도 전 그럴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의롭고 오르시기 때문에 제가 멸망당할 것 같으면 주님이 옳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전 그리고 죽을 것이고 전 그래서 그렇게 해서 멸망당할 것이에요. 혹시 제가 멸망당한다면 주님 안에서 전 구원 받을 것을 제가 확신하지만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저는 주님께 주님 옳습니다 하고 죽을 것이에요.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이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세상에 심판이 옵니다.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무엇을 만들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이렇게 폭락하면 미국과 세상이 유럽, 일본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다 무너지고 있어요. 이 무너진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세상에 다른 체제가 생겨요. 정치적인 다른 체제가 생겨요. 그것이 무엇이 났습니까? 종교 독재입니다. 교황권이 여덟 번째 왕이 다시 부활해서 올라와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우리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호소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지나쳐 가지 마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찬송을 함께 부르십시다.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리 믿음 줍소서
주여 주여
주여
공로 의지하여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
저는 천천히 합니다.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을까 주
다시 합니다.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으로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살아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시여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펴고 주의 심판이 다가온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흘러가는 형편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중보자 삼으시고 대제사장 삼으시지 않습니까? 우리 같은 육신으로 오셔서 한결같이 모든 일에 시험을 받았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습관들이 많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지금 나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지나치지 말아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점찍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기록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고 깨끗하게 해주셔서 영원히 구원받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마귀와 시험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막론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 존귀를 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내 영혼이 살짝 구원받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에 동참한 여기 있는 귀한 주님의 종들, 백성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 개인들을 기억하시고 가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모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그들의 자식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손을 뻗치사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세계 가운데 충만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